제10장 부활과 성령과 교회 첫 번째 시간 1948년 6월 13일 장소 고령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성경의 세 가지 주제. 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활이요, 둘째는 성령이요, 셋째는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의 두뇌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사람의 두뇌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기 때문이며 또한 사람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전적으로 주의 영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창조는 완성된 것이 아님. 이 세 가지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창세기에서부터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창조될 때 완전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완전했으며 또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전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두어 사람에게 선택하게 했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된 것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사람은 아직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후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져야 했습니다.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 살아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사람이 스스로 더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생명나무로 대표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기 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사람은 잘못했겠고 그 결과 사람의 완성되는 사역은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은 최고점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이 최고점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제안을 받기 때문에 가장 좋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창조의 일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 등이 비록 좋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며 다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의 계획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모양은 없었습니다. 형상은 외적인 것을 말하고 모양은 속의 성장과 품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6천년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종류의 창조는 다 진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특별한 종류의 꽃이나 새나 말 등을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것들은 처음에 다 가장 아름답고 선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진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줄곧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형상이라는 단어는 외적인 형식을 가리켜 말한 것이지 내재적인 성질의 어떠함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피조되어 산혼이 되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단계에서 끝난 것은 아니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여전히 생명나무로 대표된 하나님 자신을 그 성질로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표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예표에서 하나님을 닮았지만 성질상에서 하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그의 타락의 결과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이전까지 세상에는 전형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성현들이 어떻게 수양하고 배웠든지를 막론하고 그들은 다만 조금 도달하였을 뿐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무엇이 신약이며 무엇이 구약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은 바로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고 신약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사람이 완성된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완성된 사람임.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얻고자 갈망하였지만 시종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신약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찾던 사람을 주 예수님에게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바로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사람의 대표가 아니라 대표적인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 부활의 필요.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그분은 성격에 있어서는 완전했지만 능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능력에 있어서 제한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33년 반을 사셨지만 여전히 부족했고 부활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은 아주 큰 일입니다. 당신이 두뇌를 사용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계시가 없다면 마치 시골 사람이 원자탄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이 아무런 흥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 주님에게는 부활이 필요했습니까? 이는 그분이 세상에 계실 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분 앞에 가려면 지붕을 뜯어야 했으며 군중들을 해쳐야 비로소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만은 예외였습니다. 오직 그만이 애워싸지 않을 믿음이 있었으며 주님은 이 믿음을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종이 병들었을 때 그는 주님께 다만 한마디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백부장이 이 말로 주님이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심을 인정했을 때 그의 종의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이것은 백부장에게 계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성격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최고점에 도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은 여전히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대표적인 사람을 얻는 것임. 이제 무엇이 부활인지를 보기로 합시다. 부활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대표적인 사람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은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따르면 이 말씀은 바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바로 이 전형적인 사람인 예수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영원까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모든 천연적인 제한을 초월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우리가 거듭난 것도 역시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죽으실 수 있었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 사망은 그분에 의해 괴멸되었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셨습니다. 사망의 가능성과 능력은 이때부터 괴멸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에게 역사하신 지 4천년 만에 그분이 얻기를 갈망하시던 사람을 결국 손에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하나님은 결코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분이 원하시던 사람을 얻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시공의 제한을 제거함. 무엇이 부활입니까? 부활은 한 사람이 모든 제한, 심지어 가장 큰 제한인 죽음까지도 돌파한 것을 말합니다. 모든 제한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돌파되었습니다. 신약의 여러 곳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조차도 회생 혹은 혼이 돌아온 것으로 말할 수 있을 뿐 그는 여전히 세마포에 묶여 있어서 사람들이 풀어주지 않으면 걸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나사로도 최후에는 결국 죽어야 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부활만이 사망의 묶임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서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온 성경 안에서 오직 주님만이 부활이십니다. 스팍스 선생은 주님의 부활을 논하면서 부활 이후에 주님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분이 어디서 오는지 볼 수 없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만 때로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오신 것이 아니라 나타나신 것이고 그분은 가신 것이 아니라 사라지신 것입니다. 그분이 가시고 오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그분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주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분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주 예수님이 이전과 달라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도마에게 그분의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도마가 믿음 안에서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를 만져야 만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에 대하여 계시 외에는 오고 가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제한은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은 주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모든 제한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가 영 안에 살면 주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어떤 간격도 다 제거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숨을 거둔 후에야 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유대 땅으로 출발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는 그분에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즉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치 내가 바로 마지막 날이다. 내가 만일 믿는다면 지금 부활을 볼 수 있다. 내가 있으면 시간도 없고 마지막 날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활을 말할 때 시간의 문제가 없어집니다. 부활이 없으면 시간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으면 시간은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은 또한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줄을 보았지만 동시에 예루살렘의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보았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지역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부활 후에 시간의 앞뒤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시간표를 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온 땅의 사람들은 다 동시에 그분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기 위해 3, 4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문제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가장 큰 것임. 땅 위에서 가장 큰 제한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의 제한 아래 있지 않은 일이나 물건은 없습니다. 사망은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의 제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제한을 깨뜨리셨습니다. 사망이 가장 큰 제한이지만 부활은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바로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진리는 1926년에서야 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더욱 많이 만질 수 있다면 우리도 죽음에서 나올 것이며 모든 것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만일 부활의 능력을 만진다면 왕국 복음을 온 중국에 전파하는 것은 아주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은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부활의 주를 전달함. 그렇다면 무엇이 성령입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이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우편으로 높이 올리우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부활은 주님을 아버지의 우편에 두는 것이며 그분은 아버지의 우편에 앉았을 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은 곧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이 그분의 부활 능력과 부활 그 자체를 성령 안에 넣어 강림하게 해주셨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사람이 성령을 만지면 그는 부활을 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단 영 안에 있으면 부활의 주를 만집니다. 성령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은 주님의 품에 기대었고 어떤 사람은 그분과 입을 맞추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분을 밀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분의 손에서 무엇을 받았으며 그분은 사람을 위하여 발을 씻기신 적이 있고 사람의 손을 잡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주님을 만질 수 있었지만 오늘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오늘 부활의 주님은 성령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이 본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에게서 주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본 것은 복음서 시대의 사람들이 본 것보다 분명하게 보지 못하지만 내적으로 오늘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복음서 때의 사람보다 더욱 깊습니다. 우리가 일단 영 안에 있으면 즉시 부활의 주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유일한 역사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복음서 안에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을 만진 사람은 다만 그분의 키가 얼마나 크며 지혜가 얼마나 많고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말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이 12살이라는 것과 그분의 형제들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령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지는 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의 능력은 성령 안에 있음. 주님은 모든 제한을 초월하셨고 오늘 성령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령을 안다고 하면서 부활한 그리스도가 오늘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성령 안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바로 성령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높여져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자기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셨으며 세상에서 부를 수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현재의 것만이 아니라 내세의 것도 다 초월하셨습니다. 부활은 모든 경계를 헌 것입니다. 오직 영원히 스스로 계신 자만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스스로 있지 않고 영원히 있지 않은 이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초월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사역은 바로 이와 같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부활의 영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교회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서 운행되고 또 축적됨. 이제 교회를 보기로 합시다. 무엇을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까? 교회는 바로 주님이 그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부활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교회는 성령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9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며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역사하신 힘의 강력을 따라 그 안에 운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여기서 무엇을 따라 라는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운행하신 능력이 지극히 큰 만큼 하나님이 교회 중에 운행하시는 능력 역시 지극히 큽니다. 힘의 강력이라고 할 때 힘이 있다고 해서 강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강력이 있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바로 힘의 강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힘의 강력을 따라 동일하게 교회 중에 운행하시며 교회로 하여금 힘의 강력을 체험케 하여 주님이 체험한 것과 같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와 부활의 주님은 성질에 있어서 같을 뿐 아니라 능력에 있어서도 같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교회의 모든 것은 다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의 몸에서 모든 제한을 돌파하셨듯이 하나님은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모든 제한을 돌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응당 부활한 주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분과 동일하게 자유로우며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의 강력은 그리스도의 몸에 있을 뿐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오늘날 부활의 능력이 축적되고 저축된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능력은 조금이라도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은 이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분으로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우며 더 이상 비천한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승리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만유는 다 그분의 발 아래 복종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 위에 계실 때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아직 교회의 머리는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머리셨지만 영광을 얻은 머리는 아니셨습니다. 그때 사망의 가능성은 아직 깨뜨려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우매한 성경 교사들은 복음서 안에서 반드시 교회를 찾아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교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한 분 예수는 제한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회가 처음 한 단계뿐이라면 교회는 다만 한계가 있는 기관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능력과 권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죽음을 거친 다음 부활하셨을 때 다시 성령을 내려보내셨으며 그런 후에 부활의 능력을 교회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러한 한 분 승천하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해결 못할 어려움이 없고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곧 만유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운행하던 능력에서 조금도 감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아직 교회가 없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제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내려주셨을 때 비로소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서야 비로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분의 어떠한 성질로 충만케 되었으며 부활한 그리스도를 감춘 기관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거치시고 또 얻고 난 후에 머리이신 그분의 성질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떠하면 교회 역시 그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한을 받지 않으셨듯이 교회 역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오직 몸만이 가장 좋은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머리와 각 지체는 다 동일하게 하나의 생명을 가졌으며 동일한 같은 성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자 하나를 만들 때 다리 하나를 빠뜨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한쪽의 다리도 결여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교회에 나타내심. 우리 믿는 이들은 이 한 성령을 마셨고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지면 그들은 묻고자 하는 것을 묻고 풀고자 하는 것을 풀 수 있습니다. 교회의 최저에 다니는 두 사람입니다. 만일 두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만질 수 있고 부활의 위치에 선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전의 일을 알지 못했을 때는 아마 수십 년을 소비해야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이 교회인지를 보았고 한순간이면 지나갑니다. 당신 개인에게 아마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교회는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담은 기관입니다. 성령은 오늘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은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교회 안에서 나타내십니다. 이제 모든 난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은 음부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개인은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음부의 모든 문들이 교회를 향하여 열려 있지만 음부의 문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음부의 문이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까? 그것은 음부는 사망을 대표하고 교회는 부활을 대표하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서 길을 얻으시는가의 여부는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변하거나 혹은 진리의 인식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여 부활과 성령을 인식하고 교회를 인식하기를 원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영광의 간증을 갖게 됩니다. 실행에 있어서 우리 각 사람은 이미 부활을 약간 만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부활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주님을 위하여 죽고 주님을 위하여 순교당할 수 있지만 그 능력 역시 다 부활의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줄곧 부활의 진리를 말하다가 58절에 이르러서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영적인 온전케 함을 얻고 약간의 빛비춤을 얻고 거룩케 함을 얻는 것도 역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2000년 동안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발견된 이러한 진리들이 오늘의 단계까지 이끌려졌습니다. 만일 오늘 어떤 사람이 부활의 위치에 선다면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부활을 충분히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자신은 여전히 머리에 불과하십니다. 기묘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주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제안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계시와 간증이 없다면 전진할 길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약간의 빛비춤을 받는다면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지 못하며 쓸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부활과 성령과 교회를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